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니다.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신 위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서론과 그리고 일장을 나눴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히 여길 큰 구원. 예. 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배교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기에 이 중요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환경에도 문제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편의 설교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소련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또 그 견고하게 세워줄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전체에 통해서 그 권면의 말씀이 다섯 번 등장하는데 오늘 2장 1절의 4절은 그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 2장 1절의 4절 말씀의 핵심이 말씀으로부터 필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가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권면은 3장 7절에서 4장 13절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 권면은 말씀에 게으르거나 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5장부터 6장.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26절 39절 말씀이니까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 권면이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말씀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의심이 나면 당연히 떠내려가듯 표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말씀을 듣는데 둔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게 되고 고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표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 신앙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표류하지 않게 해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신자들의 역경 그것을 기쁘게 감수했다는 사실들을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들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믿음을 버리고 받게 받지 않는 위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배교의 영향을 띄거나 어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했냐 타협했어요. 그래서 3장 12절을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뭐가 있었냐? 신앙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당하면서 굳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건가는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가르침에 대한 부재, 가르침이 있었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무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마땅히 기독교로 들어와서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에 대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말씀의 가르침의 부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숙지 못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배에 대해서 무성의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어찌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라. 그런데 모이기에 예배에도 무성의했던 모습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는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배교로 떠나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건전지 못한 교리를 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에 걸쳐 신앙이 침체되는 현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지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을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우월성, 탁월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탁월성,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로 4절 통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큰 구원을 또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함이 마땅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간절히 삼가라. 우리 들은 것에서 간절히 삼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개혁개정에서는 뭐라 말해요? 유념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1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들인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얘기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더욱 많이 주의하고 숙고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유념해라 그 얘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는 뭘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행복의 소식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개혁개정에 더욱 유념하라고 옛날 우리가 가진 성경에 개혁성경에서는 간절히 삼갈지라 알려주고 있고 세번역성에는 더욱 굳게 간직하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 캠지아임스 버전에서는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굳게 간직해서 유념하라는 얘기는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고해와 같다 그러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바다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 생활의 기준을 이제는 재고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를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광명 시대에 옛날 거대의 기준을 삼아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즐거울 수 있으면 그것을 따르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4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말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때가 이르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에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심각한 병폐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것이 고리타분하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한편의 설교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방어하는 문제가 단지 시대적 환란과 핍박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데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것이 없다,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들은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데이스쿨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내에서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하라? 유념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더욱 간직하라. 더욱 마음에 열심히 새기라.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굳게 간직할 것을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알려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 구원에 대해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과 더불어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것은 뭐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여신, 인대의 여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하게 되고 가라. 이런 확신을 붙들고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핍박과 환란의 상황에도 배교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오늘 1절의 4절 말씀 봅니다만은 2장 16절의 18절 말씀 보면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그렇게 소중하게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삶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념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당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날마다 나와 함께함을 더욱더 깨닫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여길 그 큰 구원에서 흘러 때려나갈까 염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더욱 유념함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개혁성경에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약간 소극적인 것이죠. 염려하라. 그리고 개혁개정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말은 그 흘러가다, 세어나가다, 씻겨나가다, 흘러 떠내려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면 배가 정박지를 놓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 배가 한국에 도착하면은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요? 닻을 묶죠. 육지에 묶어서 바람에도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닻을 풀어놓고 이 묶어놓는 걸 풀어놓고 닻이 정박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물결이에서 흘러가고 떠내려가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 언어를 표현하면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썬데이 스쿨에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웅덩이를 파는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 석회암으로 해서 아내가 물이 새지 않도록 석회암을 바르는데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물이 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흘러 떠내지 않게 주여라가 그림 언어가 세 번째 모양은 그런 의미예요. 물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흘러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지막 날에 전해진 복음은 온전한 것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상고해야 한다. 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라.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시기 적절한 경고입니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하는 강지류에 오늘날 큰 얼음덩어리가 폭포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음덩어리 위에는 양 한 마리가 거기 얼어붙어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이 폭포가 점점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갈수록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요. 독수리는 주변을 살피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날개를 타고 올라가면은 창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폭포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이때 독수리는 이제 먹는 걸 그만두고 날개짓을 합니다. 날아 올라가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만 푸득거릴 뿐 오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털 깊이 박힌 발톱이 이미 얼음 사이에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의 사체와 함께 그 높은 폭포에서 독수리는 떨어져 죽고 맙니다.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예.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회개하면 돼. 그래서 죄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는 것이 죄의 결과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사슬에 매이는 순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예수님 나를 주장하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제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다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죄의 길에 걷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죄를 많이 짓고 죄의 습관이 굳어집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속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회개의 메시지를 보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농작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를 가져다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돌에설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때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흘려 떠내려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항구의 정박한 배가 선원의 부주의로 묶어둔 끈이 풀어져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의 닻을 내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에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센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번영과 평안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유혹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현재의 애착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들어가죠? 필요하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유념하고 더 굳게 간절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얻은 구원의 그 복음으로도 표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 모두가 다 세상의 향락의 물결속에 표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거울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만 와서 저희를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예수님의 진리였던 가룟 유다 물질의 유혹에 거센 풍파에서 떠내려가서 처참한 만료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명예의 유혹에 거세게 풍파에 밀려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거짓 영의 가르침과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유혹하는 이 같은 이단자들이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르시겠어요. 그냥 표류하지 않도록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변에 있지한 성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레인이란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 근방으로 지나가는 배와 선원들을 그 섬으로 유인하고 가진 것 모두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그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그 배에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울피어스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아주 고요하게 예쁜 그 목소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그때 이 음악가 율피어스가 하프를 연주합니다.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은 그 하프 소리에 심취돼서 오히려 사이렌 그 멀리서 여신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빠지지 않고 감미로운 유혹을 이기고 그 섬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해 같은 삶의 바다에 지날 때 유혹의 사이렌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파멸당하는 그런 비극이 적지 않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사이렌의 감미로운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항로를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내 속에 들리는 하프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절에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유념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변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자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경험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장 소중한 이 큰 구원을 3절에 보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어떻게 확증해야 되느냐. 3절, 4절에 보이죠.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최종 계시자인 주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의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로 확증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들려진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듣는 자들도 함께 성령의 은사도 함께 확증되었다. 이 확증되었던 것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받은 그 구원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은 구원에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해줍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신자들이 이들이 믿은지 그냥 대사관께처럼 몇 달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얘기는 5장 12절 말씀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그것을 출연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들어왔을 때 이미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믿다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이 흘려보내는 자는 영혼의 홍수를 만나 자신이 떠내려가는 위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천사들의 전할 메시지를 받고도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은 꼭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말고는 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심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와 회유 가운데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계획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주를 떠나서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구세주로서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은 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고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곧 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그 기적이지만 이 큰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아 넉넉히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등한히 여길 만큼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내서 섬김과 정성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봉사의 삶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발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실천 신학자이며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옥사했던 드리니티 보네포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있죠? 선한 능력으로 옥중에서 그분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 당시 실천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신학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값싼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배워가면서도 그 진리에 삶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방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웃는 말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얻은 구원이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값싼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받은 구원이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값싼 것으로 전략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적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 법을 범하기를 더욱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 법을 범하기를 더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성공 같으나 결과는 불행이요 실패요 영원한 멸망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의 근원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적인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장 소중한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유념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그 큰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